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갈보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못 박힌 두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떻게 이 세상에 내려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십자가입니다. 세계의 십자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위험한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각국의 조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나 모임에 그런 침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방역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조치를 따라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은 지난 20세기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핍박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위협으로, 때로는 이단적 교리를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심각한 분란을 일으켜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붕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고 긴 싸움은 어떻게 언제 끝날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행세하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참히 패배하고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8절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모든 시나리오는 이미 끝난 것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에서도 이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교회가 때로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싸움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항상 승리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우리가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항상 집중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십자가를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왜 구원자는 한 분이신데 십자가는 하나이면 됐지 왜 세계가 되어서 다른 죄수의 모습들이 또 부각되었을까 참 궁금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은 잘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요. 잘 깊이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32절과 33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른 말로 그리스어로는 갈보리라는 곳입니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사형수가 그 세 개의 십자가 위에서 각각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를 갈보리로 언급한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한 부분뿐입니다. 유일하게 한 부분. 아마 이 구절이 없었다면 골고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골고다 사랑 침례교회가 된 것이네요. 갈보리가 좀 나아 보이네요. 좀. 많은 교회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았을 것이고 또 이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한량없는 은혜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저는 큰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근데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갈보리란 말을 백인 사람들이 거의 알더라고요. 은행에서도 교회 이름을 하면서 뭐 처리할 게 있었는데 갈보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아나 봐요. 네. 근데 그 이상은 모를 거예요. 어서 들어본 것이겠죠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 아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이 두 범죄자를 강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이 두 범죄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이라는 말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거지 병들어 죽거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은 살아도 되는데 이미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범죄자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 좋게도 십자가 처형 당일에 예수님과 운명을 뒤바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좀 윗부분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마 오늘 본문의 두 범죄자들도 바라바와 같은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자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몰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열심당원. 이것이 그런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의 분파였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과격하고 자유와 독립 그 명분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큰 일을 선동도 할 수 있고 가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정치 로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들을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모조리 잡아 죽이고 처형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받는 처형 방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장 크잖아요. 근데 이들은 십자가 처형을 그들에게 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 36년 통치하에 있을 때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처럼 이 분파에 속한 사람들도 로마 통치에 불만을 갖고 몰래 사람도 죽이고 건물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실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저 사람한테 붙어야 되거든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열심당원들의 실망은 무지 컸을 것입니다. 또 허탕이구나. 자, 그래서 그때 폭동에 가담했던 바라바도 역시 중한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오늘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바라바를 자세히 보진 않지만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아 석방을 코앞에 두고 있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라는 것을 거의 정해졌었어요.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은 무죄다라는 것을 빌라도의 양심상 도대체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는데 교활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소당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란 선동죄입니다. 단어를 아신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란 선동죄. 내란 선동죄는 왜 무섭냐면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국가가 붕괴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입니다. 내란 선동죄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다른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앞장을 한번 넘기시면 23장 초반에 예수님의 고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23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5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니.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 이 지역이라면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 북쪽부터 이 밑에까지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급조해서 만들었던 거짓 고소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맞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고소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런 것이에요. 사이비 이단 교주가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국가에 도전하는 어떤 반란을 일으킨 정도의 죄수로 여겨진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사이비 이단 교주이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 자, 바라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에 대한, 이 두 강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바라바와 같은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강도들을 저희가 조금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지금과 비슷하게 특별 세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이나 광복절 같은 때는 특사가 있어서 몇 명을 모범수들을 풀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든 재판이 끝났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빌라도는 유월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아, 잘됐다. 모든 소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굉장히 많은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 사면 대상자인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데 저들의 소란이 너무 심각해지니 예수님을 좀 때려서 내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눈요기가 되게 한 다음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때리면 안 되는데 빌라도는 그걸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군중들의 수위가 도를 지나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유죄다, 당신의 재판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옳다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법정에서 내리는 최고형입니다. 주로 국가의 반란이나 내란을 일으킨 자들, 또 황제의 명령에 불복한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극형인데, 빌라도는 자신의 판결을 번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무고한 사람이다 라는 판결을 번복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께 이제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재판이 번복되고 그 졸속 재판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간이 되실 때 꼭 요한복음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자세히 나온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고심이 되고 고뇌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십자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재판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다 보니까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은 자세히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내란 폭동죄로 사형수가 되고 강력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입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개의 십자가에 가운데 매달리시면서 양 옆에 극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매달리신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개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양옆에 있는 그 극악무도한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쯤 돼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것은 시간대로 흘러가면서 상황이 계속 바뀐 것 같지만 이것은 반대로 완전히 계획된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한 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여러 가지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또 다른 희생양이 필요한데 바람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소재를 알려줄 수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손쉽게 체포하다가 유월절 전에 전날에 있을 그 특별 사면 대상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바라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요구하고 예수님을 처형시키자라는 계획을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가는 계획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중간에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을 할 때에 이 계획이 다 10%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본문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범죄자들보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갈보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언덕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아주 추운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재판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이루어진 아주 신속한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곧 이어서 바로 다른 두 범죄자들도 예수님 양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 양옆에 못 박힌 두 범죄자들의 아주 특이한 행동을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이 대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을 때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욕할 힘이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강력히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 휩쓸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욕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살펴보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네가 만일 십자가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다른 사람들도 말했죠. 남들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한번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는지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 역시 그들과 섞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범죄자들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의 죄의, 그들은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행동을 볼 때, 이것은 그들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저희가 한번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들의 세 가지의 모습들. 자, 첫 번째 32절 33절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첫 번째 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범죄자 또 강도들로 불릴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고 범죄자로 그들을 알려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신분이고 그들의 이름이고 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왜 그들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인가?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최장 3일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매달려서 지식으로 죽든 출혈로 죽든 비참한 모습으로 3일까지도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재판도 끝났고 선고도 이미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사형이 번복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자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금 죽어서도 죽어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거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죄에 따르면 그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 조롱과 비난과 불신과 강력한 모독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가? 자신들 바로 옆에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구원자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적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는 종교가 없는 무교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조롱하거나 모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과의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경중을 따지기 좋아해서 나는 그럴만한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은 핑계를 하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죄는 경중이 필요하지 않고 그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아멘. 누군가 적대감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두 죄인이 정말 구제불능인 이유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독해서가 아닙니다. 그 두 강도가 구제불능인 것은 바로 그 죄인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모른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친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실성했는데 그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주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미쳤다고 생각하면 진짜 미쳤을 때는 당신이 미친 걸 모른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때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불 속으로 빠르게 날아가는 그 불나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불나방은 자기 몸을 불 속에 던져서 자기를 태워서 죽는가? 과학자들은 그것을 밝혀냈는데 이 불을 볼 때, 환한 불을 볼 때 나방은 그것이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햇빛이 비치거나 빛이 비치면 자야 된다는 낮으로 착각해서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한 가로등이나 뜨거운 불을 보면은 그곳으로 빠르게 날아들어서 자기 쉴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나방은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쉬려고 했을 뿐인데. 또 영원한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것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수십 미터 앞에 폭포가 있는데도 그 폭포수 앞에서도 유유하게 그 물살을 가리면서 수영을 하면서 그 여유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마저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고 그 영원한 삶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 다음 조치를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범죄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9절 말씀.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 구절에서 그 죄인의 마음속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예수도 평범한 사람이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었고 죽는 거 아니냐. 당신도 지금 중죄를 짓고 처형당하는 이 마당에 당신이 누가 누구를 구원해주고 용서를 한다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저희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보통 교도소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좀 선하게 또 갱신된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죄수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린 이미 틀렸어.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야. 네가 그런다고 사람들이 널 좋게 봐줄 것 같아?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자, 예수님을 욕하는 그 행악범은 언제나 죄에 눌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죄에 눌린 삶을 그냥 당연히 여긴 것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는 어떤 탈출구도 없고 그 죄의 운명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본인은 인정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까지도 볼 줄 안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죄인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강도가 했던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불의하고 불경건한 죄인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관하시고 또 그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범죄자와 온 우주의 창조자, 구원자가 바로 옆에, 불과 몇 미터 옆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6시간 동안에 이 두 번째 행악자도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죄된 마음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영원히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범죄자에게 말하기를 두 번째 범죄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그를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한 것도 입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죄인들이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잘못도 모두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도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또 죄를 짓고 그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인, 첫 번째 강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도가 했던 결심에서 중요한 것은 그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하고자 하는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겸손함으로 아무리 내가 죄를 후회하고 뉘우쳐봤자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게 완전히 씻겨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그 범죄자는 회개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 사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고 이렇게 죽지만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내 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알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42절은 그래서 그의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범죄자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고백의 핵심을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심판하신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의 고백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고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와 다르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6시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가장 먼저 낙원에 입성한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강도였을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세 명의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죽어서도 영원한 죄인인 한 사람에 매달려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죽어서는 의인이 된 죄사함을 받고 그 정죄에서 풀려난 한 죄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에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으나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신 한 분이 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개이고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 세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아멘.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항상 기억하시고 특별히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매달리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삼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카톡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각 가정과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힘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기쁨과 평강의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애착들과 욕망과 정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용서와 긍휼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